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한반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합참에 따르면 한국군은 북한이 이날 오후 6시 29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합참의 발표 직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실 차원의 점검회를 즉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이날 발사는 북한이 지난 7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쏘아 올린 지 닷새 만이자 올해 들어 16번째입니다. 북한은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사실을 전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정치국은 2020년 2월부터 오늘에 이르는 2년 3개월에 걸쳐 국권이 지켜온 비상방역전선에 파공이 생기는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가비상방역지휘부와 해당 단위들이 지난 8일 평양의 어느 한 단체의 발열자들에게서 채집한 검체를 분석한 결과 최근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BA.2와 일치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밝힌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30에서 50%가량 센 것으로 알려졌으며 진단검사에서 다른 변이체보다 검출하기 훨씬 어려워 스텔스 오미크론으로도 불립니다. 미국이 지난해에 이어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두 번째 화상 국제 정상회의를 공동 개최합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오전 사전 녹화된 기조연설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가 국제사회 우선순위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 이번 주에 수천만 회분의 인수인이 없는 백신이 우리에게 있다며 수혜국들이 백신을 보관할 수 있는 콜드체인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의가 전 세계적인 코로나 퇴치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추가 기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공동 주최국인 독일과 벨리즈, 인도네시아, 세네갈 외에 한국, 일본, 캐나다, 인도의 정상들과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 등도 참석합니다. 또 세계보건기구 WHO와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 WTO 등 국제기구와 구글, 세계백신면역연합, 가비 등도 참석합니다. 북유럽의 중립국인 핀란드가 오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 의지를 공식 표명했습니다. 사울리 니니스토 핀란드 대통령과 산나 마린 총리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나토 회원국 가입이 핀란드의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나토 회원국으로서 핀란드는 나토 전체의 동맹을 강화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핀란드는 지체 없이 나토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니니스토 대통령과 마린 총리는 결단의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어 우리의 견해가 같다는 점을 밝힌다고 공동성명 발표일을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또 나토 가입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국내적 절차를 앞으로 며칠 내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어제 고립된 마리우폴의 아조스탈 제철소 내 부상병력과 러시아군 포로들의 맞교환을 러시아 측이 제안했습니다. 이르나 베레슈크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공개하며 현재 러시아와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레슈크 부총리는 군사적 수단으로 아조스탈 봉쇄를 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아조스탈 제철소 내 우크라이나군 부상병들이 인도주의 통로를 통해 민간인들과 함께 빠져나오는 것을 거부해왔습니다. 러시아 측의 최신 집계에 따르면 제철소 내에는 약 2,000명의 우크라이나군 부상병들이 고립돼 있습니다. 페레시코 부총리는 아조스탈 방어군은 항복을 원치 않는다며 이는 존경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아조스탈에서 우크라이나 병사들을 구출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어떤 것도 완벽치 않지는 않다며 이상적인 선택지가 아닌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당국이 이란 내 안보 불안을 야기한 혐의로 유럽인 2명을 체포했다고 이란 국영TV가 보도했습니다. 세계 뉴스 김동현입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12일 목요일 비오에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국의 윤석열 정부 출범 3일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확진자 발생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전국에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미 국무원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이 가장 긴박한 도전이라며 한국 새 정부와 긴밀히 조율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아침부터 밤 사이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13도, 최고는 12도에서 2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정부 출범 3일 만에 첫 무력 도발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저녁 6시 29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무력 도발이자 지난 7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5일 만으로 올해 16번째 무력 도발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날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 등 세부 재원을 분석 중입니다. 한국합참은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 미상 발사체라는 표현을 써오던 합참은 이날 미상의 탄도미사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북한 미사일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온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실 차원의 점검회의를 즉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오늘 포착된 북한의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발사됐다는 정보가 있다는 연락을 방위성으로부터 받았다고 오늘 오후 6시 33분 발표했습니다. 또 11분 뒤인 오후 6시 43분에는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는 이미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는 정보가 있다고 방위성의 연락 내용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발생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최대 비상 방역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북한이 모든 국가 역량을 방역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돼 국제사회에 신종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 등 도움을 청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 회의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사실을 전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정치국은 2020년 2월부터 오늘에 이르는 2년 3개월에 걸쳐 국권이 지켜온 비상방역 전선에 파공이 생기는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가비상방역지휘부와 해당 단위들이 지난 8일 평양의 어느 한 단체의 발열자들에게서 채집한 검체를 분석한 결과 최근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BA2와 일치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발열자들이라고 한 점으로 미뤄 확진자가 복수일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이 밝힌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30%에서 50%가량 센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진단검사에서 다른 변이체보다 검출하기가 훨씬 어려워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립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전국의 모든 시군들에서 자기 지역을 철저히 봉쇄하고 사업단위, 생산단위, 생활 단위별로 격피한 상태에서 사업과 생산활동을 조직해 악성 바이러스의 전파를 차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경제사업에 대한 조직과 지도, 지휘를 빈틈없게 해 당면한 영농사업, 화성지구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등 수건사업을 기일 안에 완성하라며 비상봉쇄 조치에 따른 경제부담을 최소화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정치국은 중요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다음 달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를 소집한다는 내용의 당중앙군사위원회 비상지시문과 내각 비상지시문을 승인했습니다. 한편 북한관영 조선중앙TV는 이날 회의장에서 김 위원장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장하는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마스크 착용 모습이 매체에 공개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와 함께 TV 속 회의장 장면을 살펴보면 김 위원장이 회의장에 들어올 때 벽면에 걸린 시계가 새벽 2시를 향하고 있어 북한이 이날 새벽에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당일 오전 시급하게 관련 소식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일주일 전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국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앞서 지난 4일 오전 한시적으로 주민들의 외출을 금지했다가 5일 해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열병 확산 조짐이 있었는데 이는 지난달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가했던 인원 중에서 열병 환자가 발생한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전염병 사태는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최대 도전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만큼 북한 당국이 긴박하게 대응하는 양상이라며 감염자 발생을 공개한 것은 전면 봉쇄에 가까운 정책을 외부에 숨길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가장 높은 수준의 정치국 회의가 열려서 이렇게 최대 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한 것 자체는 그만큼의 굉장한 위기감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내용을 보면 완전히 봉쇄해버린 거거든요. 이렇게 봉쇄를 한 거는 금세 알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쉬쉬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는 전파력이 강하고 치명률도 독감보다 훨씬 높은 오미크론은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북한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 교수는 한국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중증 또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확률이 낮은 것은 백신 접종률이 높고 이미 델타 등 앞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때문이라며 오미크론의 강한 전파력을 감안하면 봉쇄에 의존하는 방역 정책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신 도움 없이는 심각한 피해가 오고 그거는 체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 지원에 대해서는 받지 않으면 너무나 위험할 거다라는 건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그동안 감염자가 한 명도 없는 코로나 청정국임을 자처하며 국제 백신 공동 구입 프로젝트인 코백스가 배정한 백신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한국도 백신 지원에 열린 입장을 밝혔지만 이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국경 봉쇄를 통한 신종 코로나 유입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 북한도 이미 확진자가 발생한 때문에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선 외부의 백신이나 치료제 도움을 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입니다. 윤석열 한국 새 정부의 첫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권영세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도적 차원의 대북 백신 지원과 이를 위한 북한과의 대화 시도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어려움에 처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울 의향이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에 관련돼서는 우리 통일부에 관련 예산까지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에도 오미크론 재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데다 백신 냉동 보관 설비 등 북한의 인프라 미비, 백신 지원 수용으로 김 위원장이 입어야 할 정치적 타격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중국식의 강력한 봉쇄 정책에 의존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북한이 사실상 주민들의 이동 금지령을 내리면서 올 들어 이어가고 있는 무력 도발을 당분간 자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핵 또는 미사일 시험 발사를 위한 물자 수송이나 준비 작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고 당분간 북한의 국가 역량이 방역에 집중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미한 당국은 이달 21일 한국에서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의 즈음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입니다.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핵실험 일정을 강행하기에는 다소 이제 버거워졌죠. 왜냐하면 최대 방역 체계를 가동하고 있고 주민들을 통제하는 구도로 이제 완전히 전환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큰 빅 이벤트인 핵실험을 동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질지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상당 부분 일정을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뒤로 미룰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다라고 보여져요.
이와 함께 주민 이동 통제와 국경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북한 경제가 한층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오미크론 확산 추이를 봐야겠지만 장기간 통제가 이어질 경우 생산과 소비, 투자 모든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정말 어려울 때는 중국으로부터 긴급 원조를 기대할 수가 있었는데 중국도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봉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긴급 원조도 받기 힘든 그런 상황이다. 결국은 이제 오미크론 확산세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단기간에 통제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앞서 중국 단둥시는 신종 코로나 감염자 발생으로 지난달 25일 도시를 전면 봉쇄했고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 사태 발발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운행을 재개한 신의주와 단둥 간 북중 화물 열차가 지난달 29일 다시 멈췄습니다. 단둥시 감염자 수가 진정 기미를 보이면서 이르면 이달 중순께 봉쇄 해제와 함께 화물 열차 운행 재개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북한 내 감염자 발생으로 재개 시기를 점치기 어렵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이 가장 긴박한 도전이라며 한국 새 정부와 긴밀히 조율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맹이 세계 속 미국의 힘이라며 동맹의 중요성도 재확인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한국에서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북한 문제에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구상에 대한 논평 요청에 전날 윤석열 시림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미국과 한국 동맹은 국민들의 긴밀한 우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We did offer congratulations to the new South Korean president Yoon Suk-yeol on his inauguration. We made the point that the US are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한 동맹이 인도 태평양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하면서 다양한 도전과 기회 전반에서 조약 동맹인 한국과 과거에도 그랬듯이 계속해서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보다 더욱 긴박한 도전은 없다며 그 위협에 대응하는 데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fact is that we share an objective together with our allies in the ROK, together with our allies in Japan. That i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프라이스 대변인은 동맹인 한국, 일본과 공유하는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어떻게 목표를 달성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계속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동맹으로서 알고 동의하는 것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원칙과 대화, 외교가 필요하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We have made very clear that we are willing to engage in good faith diplomacy with the DPRK. We do so, of course, with no hostile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과 선의의 외교에 관여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일한 의도는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미한동맹 강화를 견제한다는 데 대한 논평 요청에는 동맹이 미국의 힘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의 힘의 원천은 경제와 국민들을 비롯한 국내적 요소,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들과 공유하는 가치와 원칙, 그리고 동맹들과 파트너들 그 자체라고 설명했습니다.
We view our unprecedented systems, system of alliances and partnerships, including those we have in the Indo-Pacific, as a core source of strength.
That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들과의 전례 없는 시스템은 미국의 힘의 핵심 원천이라며 따라서 블링컨 장관과 국무부가 정부 출범 직후부터 동맹을 복구하고 재건하며 활기를 불어넣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은 가장 가까운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미국이 혼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전은 없다는 말을 즐겨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프라이스 대변인은 12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영내 안보 도전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There's a lot that we have to discuss with our ASEAN partners. This is a region of the world that is among the most dynamic.
프라이스 대변인은 아세안 파트너들과 논의할 것이 많다며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곳이며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고 미국이 지속적인 공약과 이해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열리지 않았던 미 아세안 정상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리는 것은 미국의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헌신을 강조한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경제 회복, 기후, 영내 안보 도전, 공동 가치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북한 문제도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최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공개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미국은 새 대북제재 결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오히려 제재 완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11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 문제 논의를 위해 개최한 공개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의 지난달 16일과 이달 4일, 7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들 발사는 최근 몇 달 동안 북한이 실시한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 중 가장 최근의 것으로 각각의 발사는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strongly condemns the DPRK's April 16th, May 4th, May 7th ballistic missile.
이어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위해 핵실험장을 재건하고 있다면서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핵실험과 더불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이들 무기는 영내와 국제사회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안보리는 이를 옹호해선 안 되지만 침묵을 지켜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안보리가 자제하면 어떻게든 북한의 긴장 고조를 멈추고 대신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할 것이라는 두 개 안보리 이사국의 주장 때문이라며 사실상 북한을 옹호해온 중국과 러시아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This council should not stand for it. But the Security Council has stayed silent because two council members.
이어 분명 침묵과 자제는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며 안보리가 침묵을 지키는 동안 북한은 거듭된 발사와 위협적인 수사로 계속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제는 암묵적인 허용을 중단하고 행동을 시작해야 할 때라며 북한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 결의를 제안했습니다.
The sanctions regime has been effective in slowing the DPRK's WMD and ballistic missile.
제재 체제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진전 속도를 늦추는 데 효과가 있지만 모든 제재 체제는 지속해서 유지 관리하고 이행에 초점을 맞춰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대북 제재 결의는 진작 갱신됐어야 한다면서 안타깝게도 지난 4년간 두 개 이사국은 제재를 집행하고 대북 제재 목록을 갱신하려는 모든 시도를 차단하며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2017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할 경우 정제유 반입량을 추가로 제한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면서 북한은 이 조항을 알면서도 올해 들어서 세 발의 ICBM을 발사했다고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말했습니다. 앞서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지난달 25일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열린 공개회의에서 추가 대북 결의안을 제안했으며 이후 미국 대표부는 북한의 유류 제한 등의 조치를 담은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 이사국들에 배포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이 제안한 결의안 초안에 대한 협상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북한이 핵실험과 같은 도발적이고 불법적이며 위험한 추가 행동을 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We're now nearing the end of negotiations on the U.S. proposed draft resolution.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는 강력하고 통일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도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했습니다. 바버라 우드워드 유엔 주재 영국 대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기존의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이는 금지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We again call on all member states to implement exist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 full.
이어 우리는 북한의 행동이 보여주는 진화하는 위협 속에서 제재를 갱신하려는 미국 주도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니콜라드 리비에르 유엔 주재 프랑스 대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영내 안정과 국제 비확산 체제에 큰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며 일부 나라들은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건 현 상황에선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관련국 자격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국과 일본도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이례적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현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한국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인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 같은 행동은 한반도와 영내 그리고 국제사회의 중대한 위협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condemns in the strongest terms the DPRK's recent.
이어 더 나아가 북한의 발사는 북한 정권이 계속해서 끔찍한 인도적 상황을 겪고 있는 자국민을 희생시키면서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나라가 북한을 규탄한 것과 달리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미국 정부에 돌렸습니다. 장준 중국 대사는 미국은 한반도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국으로 교착 상태를 타개할 열쇠를 쥐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의 합리적 우려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U.S. is a direct party to the peninsula issue and holds the key to breaking the deadlock.
이어 미국 측은 말로는 조건 없는 대화에 관여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지만 행동에 있어서는 계속 제재를 강화하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분명 건설적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장준 대사는 또 미국의 새 제재 결의안 초안은 현 한반도 상황을 해결하는 데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했습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유엔 주재 러시아 부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이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이 결의안은 관련국들이 협상 노력을 강화하도록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한 안보리 회의는 올해 들어 7번째며 공개 회의 방식으론 지난달 25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날 회의에선 언론 성명이나 의장 성명 등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 회의 때 미국 등 15개 나라가 안보리 회의장 밖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던 것과 달리 이날 별도의 성명은 없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 국방장관이 북한을 또다시 지속적인 위협으로 규정하며 이런 위협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역량을 개발하며 미국의 끊임없는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우리는 북한과 이란, 국제 테러 단체들이 가하는 지속적인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11일 하원 세출위 국방소위원회에 2023회기연도 예산안 심의청문회에 출석해 국방부의 우선순위로 중국에 대한 대응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기후변화, 그리고 북한과 이란, 국제 테러 단체를 꼽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국방부에 추격하는 도전은 여전히 중국의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남아있다며 새 예산안은 태평양 억지 계획에 약 6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는 새 국방 전략에 맞춰 인도태평양에서의 군사태세와 인프라, 병력주 등과 준비태세, 그리고 괌에 대한 미사일 방어를 강화할 것이고 동시에 코로나 대유행에서 기후변화에 이르기까지 국경 없는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서에서도 북한을 거듭 지속적인 위협으로 규정하며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안보에 가장 큰 도전을 제기하지만 또한 우리는 다른 위험에 대해서도 계속 경계해야 한다며 우리는 핵무기를 갖고 미사일 역량을 개발하는 북한과 핵야망을 가진 이란의 지속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앞서 지난달 7일 상원군사위원회 2023 회기연도 예산안 검토를 위한 청문회와 지난달 5일 하원에서 열린 관련 청문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서면 보고를 제출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전례 없이 북한의 핵실험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전직 미국 정부 관리들은 민간 위성 분석 기술이 발달한 가운데 미국 정부의 공공 외교 방식도 진화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북한의 도발을 저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립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최근 이례적으로 북한 핵실험 준비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개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ssesses that the DPRK is preparing its Pyongyang retest site and could be ready to conduct a test there as early as this month.
잘리나포터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이 6일 전화 브리핑에서 VOA의 관련 질문에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 준비를 해왔으며 이르면 이달 말까지 실험을 실시할 준비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게 미국의 평가라고 말했습니다. 정보 사안에 대해서는 민감한 정보 사안이라거나 추측하거나 앞서가지 않겠다는 답변을 되풀이하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앞서 미 고위 당국자는 지난 3월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체계와 연관된 두 차례의 탄도미사일 시험을 했다고 밝혔으며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달 초 전화 브리핑에서 기자들에게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을 계기로 북한의 추가 미사일 실험 혹은 핵실험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전직 미국 정부 관리들은 바이든 정부가 연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계획을 미리 전 세계에 공개한 전략이 성공적이었다며 같은 전략을 북한에도 적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을 미리 폭로해 북한에 경고하고 북한의 실제 도발을 저지하며 국제 여론도 준비시키고 미국의 정보력을 과시하는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10일 VOA에 국무부가 북한의 핵실험 준비 동향을 공개한 데 대해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 각본의 일부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the Biden administration is taking a page from its Ukraine playbook. If you recall, the United States sort of telegraphed a number of military moves.
리스 전 실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내나 영공에서 취하려던 여러 군사적 움직임들을 미국이 선제적으로 미리 알렸고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며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미국이 폭로했기 때문에 중단된 군사작전들이 여럿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핵실험 준비 동향 공개도 같은 유형의 노력일 수 있다며 폭로를 통해 핵실험 감행을 중단시키거나 실제로 일어나더라도 심각성을 최소화하길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도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예측하고 경고해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on high praise for predicting and warning about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The use of the intelligence for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공공 외교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큰 효과를 거두자 바이든 정부가 북한에도 같은 전술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미국 정부가 이러한 새로운 전략을 시도하는 배경으로 직업 외교관 출신인 윌리엄 번스 전 국무부 부장관이 바이든 정부 초대 중앙정보국 CIA 국장을 맡고 있는 점을 꼽았습니다.
It's interesting that they're doing this, releasing this kind of intelligence. I think a big reason is because they have an expert diplomat, Bill Burns.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미국 정부가 이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흥미롭다며 공공 외교의 가치를 아는 전문 외교관인 윌리엄 번스 전 부장관이 CIA 수장을 맡고 있다는 것이 큰 이유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전직 관리들은 또 미국 정부가 북한 핵실험장 동향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정보 사안을 공개할 수 있는 배경으로 이미 민간 위성 분석 기술이 상당히 발전됐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미국 정부가 정보 사안을 공개하는 데 매우 절제하는 이유는 정보를 수집하는 원천과 방법을 누설하기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One reason for the U.S. government to be very restrained in releasing intelligence information is that you don't want to divulge.
아이론 전 특보는 하지만 핵실험 준비 가능성에 대한 공개 정보가 이미 많은 상황에서 정보 원천과 수집 방법을 손상시킬 위험이 매우 적다며 바이든 정부가 핵실험장 준비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게 전혀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국무부가 풍계리 핵실험장 동향을 언급하기에 앞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스팀슨 센터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사이트들은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과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정보들은 첩보원들이 수집한 것이 아니라 영상과 통신 감청으로 확보한 것이라며 공개해도 피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전략은 공공외교과 외교정책 도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외교관들이 다른 나라 외교관들과 소통하는 것은 물론 언론을 통해 정보와 입장을 전해 여론과 국익에 영향을 주려 한다는 것입니다.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도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관계망, 소셜미디어가 진화하면서 외교에도 뒤늦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동의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도발 움직임을 미리 폭로해도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대사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임박한 실험에 대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북한이 동맹국들과 동맹국 국민들의 충격을 주고 협박할 능력을 감소시킨다고 분석했습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공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고 협상장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정보 공개에 더 신중해야 한다는 전직 관리들도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레이츠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연구소 부소장은 북한이 핵실험장 갱도 입구를 복구하는 동향은 보이지만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So I'm very skeptical that North Korea is anywhere near this test. Now I believe that there were some pretty significant detonations of this facility in May of
플레이츠 전 비서실장은 북한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분석에 회의적이라며 2018년 5월 상당한 폭발로 핵실험장이 파손됐을 것이며 북한은 핵실험장에 접근한 뒤 손상 정도를 분석하고 장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핵실험 준비를 숨기는 데 악명이 높다며 북한 핵실험을 예견했다가 틀렸던 경우가 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 사안은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며 미국인들의 여론이나 의회에 영향을 주고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수잔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도 국무부가 무슨 근거로 이번 달에 핵실험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내가 알기로는 우리는 가용한 정보를 통해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시점에 대한 신뢰할 만한 예측치를 내지 못한다며 풍계리에서의 활동이 국무부의 경고를 유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거 준비 활동들과 비슷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경험상 미국 정부가 그러한 경고로 북한의 계획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분석관을 지낸 수우김 랜드연구소 연구원도 이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북한의 핵과 무기 실험을 완전히 단념시키는데 성공할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실험을 위한 명분과 계기는 북한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CIA 출신인 김 연구원은 우리는 정보 원천과 정보 사안을 보호하는 데 계속해서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미국은 북한이 무기 실험을 중단하길 원하고 이번에도 파급 효과를 신중히 고려한 뒤 내린 정보 공개 결정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바이든 정부가 정보가 너무 민감하지 않고 공개를 통해 전술적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계속해서 북한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연방 의원들이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한국 새 정부와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고 공동의 가치를 쌓아가자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공화당의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은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한국과의 전략적 동맹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시 의원은 11일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다며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다른 인도태평양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 중국과 같은 악의적이고 위험한 행위자들을 억제하기 위해 협력하면서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길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뉴욕주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의 톰소지 하원 의원도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미한 양국이 오랜 가치 동맹임을 상기시켰습니다. 수우지 의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앞으로도 한국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 사회와 함께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계속 쌓아나가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우지 의원은 이곳 미국에 있는 나의 한국계 미국인 친구들은 우리가 물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것이 경제 번영과 범죄, 교육에 미친 여파로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두 나라 간 관계와 우리의 파트너십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앞서 한국계인 공화당의 미셸 스틸, 영킴 하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하루 전인 지난 9일 바이든 행정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해 미국이 한국 새 정부와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 새 정부가 북한의 핵 역량 고도화에 대응해 확장 억제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인의 안보 우려를 이해한다면서도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신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확장 억제를 위한 여러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일각에선 미국이 국가 안보를 고려해 현실적으로 접근할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출범한 윤석열 한국 정부는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확장 억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을 앞두고 진행한 VOA와 인터뷰에서 미국과 확장 억지 논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핵에 대응하는 이제 방법으로 계속 확장 억제가 이제 강조되어 왔고 우리가 이 확장 억제에 더 깊이 더 미국과 더 내밀하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면 틀림이 없고
앞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워싱턴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정책협의 대표단이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은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주 한국 방문에서 확장 억제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President Biden will make clear that our commitment to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ese allies.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지난 4일 한국 국방장관과의 전화 여부에서 확장 억제를 포함한 모든 범위의 미군 능력을 활용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철통 같은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미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확장 억제는 미국의 동맹국이 제3국으로부터 핵 공격 위협을 받으면 미국이 핵 억제력을 이들 국가에까지 확장해 제공한다는 의미로 핵무기가 없는 한국이 이를 통해 북한의 핵 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미한 안보협의회 등 여러 국방당국의 문서를 통해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몇 년간 북한이 핵과 미사일 역량을 강화하는 동안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몰두하면서 북핵 위협에 충분히 대응하지 않았다는 비판적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이 고도화되는 상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요 선거 때마다 일각에서 전술의 재배치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런 불안감과 무관치 않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11일 VOA에 안보의 일부를 다른 나라에 의존해야 하는 나라들은 항상 이런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y nation is going to be nervous if it has to rely for part of its security on another nation.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특히 미국에 대한 북한의 증가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은 기존 억지 조치와 방어 공약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동맹의 미국의 확장 억지 공약을 끊임없이 확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연합훈련 재개, 전략자산 한반도 순환 배치 등과 함께 미한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재가동 등을 제안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외교 국방 고위급이 참여하는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를 지난 2016년 10월 공식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남북 대화가 시작된 후 4년 넘게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새 정부는 이 협의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워싱턴에 이미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직 미국 관리 등 전문가들은 미국은 다양한 조치를 통해 확장 억지를 확인하고 있다며 한국이 이를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한국 방어에 전념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핵무기 공격에 대한 방어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And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the defense of South Korea, and that includes defense against nuclear weapons.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억지력은 작동하지 않을 때까지 작동한다면서 미한 동맹의 강력함과 결의는 북한의 공격 가능성을 확실히 낮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태평양 사령관 출신인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도 최근 VOA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핵 억지력으로 한국을 도울 것으로 믿는다면서 확장 억지는 양국 간의 신뢰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한국에는 2만 명이 넘는 미군들과 그들의 가족이 있다면서 이는 동맹에 대한 우리의 약속과 결의를 보여주는 매우 강력한 증표라고 말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클링너 선임 연구원도 미국이 무엇을 더 이상 할 수 있겠는가라며 확장 억지를 확인하는 많은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한국의 2만 8,500명에 달하는 미군이 위험을 감수하며 주둔하고 있고 많은 군사 장비들을 배치했으며 유사시 미군을 추가로 증원하는 작전 계획을 수립했을 뿐 아니라 대통령부터 국방장관에 이르기까지 각급에서 확장 억지 공약을 재확인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국방안보 전문가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헨런 선임연구원도 한국에 미군을 포함해 많은 미국 시민이 있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공격이 우리에 대한 공격이며 한국에 대한 핵 공격이 정권의 종말 가능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는 사실을 평양에 상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헨런 선임연구원은 다만 지나치게 호전적인 언어로 평양을 자극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큰 변화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등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미국 평화연구소의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은 미한 연합억지와 방위태세가 매우 견고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확장 억지와 관련해 더 많은 확신을 원하는 것 같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억지나 확장 억지에서 어떤 틈이 존재한다고 여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Reaffirmed our extended third terms commitments. I'm not sure what more South Korea would like.
그런가 하면 미국이 자국 안보라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확장 억지 개념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미국 다트머스 대학의 제니퍼 린드 교수는 미국과 한국이 방위 조약을 체결할 당시 상황과 지금은 많이 변했다며 현재의 한국인들이 미국의 확장 억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린드 교수는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능력 개발을 지적하며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하고 미국이 이에 보복한다면 북한은 미국 도시를 공격해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희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한국인들이 이것이 미국 지도자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인가 질문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진단입니다. 린드 교수는 그러면서 두 나라의 공통의 이해와 오랜 협력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확신을 제공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린드 교수는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로 미한 동맹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핵무장은 이를 해결할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특별보좌관 출신인 카토 연구소의 더그 벤도우 선임연구원은 오늘날 김정은이 괌 등 미국의 영토와 오키나와와 도쿄 등 동아시아 미군기지는 물론 미국 본토에 보복공격을 할 능력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정책 기반자들이 해구산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 점점 더 긴장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벤도우 연구원은 미국 정책 위반자들이 미국의 해구산 공약에 대한 비용과 위험 증가에 주목하고 국가 안보에 희생을 원하지 않는 여론을 고려해 이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개방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법원이 지난 2019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한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 씨에게 최근 내린 송환 결정을 상급 법원이나 행정부가 번복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법률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스페인 정부를 설득해 해법을 모색하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이 지난 9일 크리스토퍼 안 씨를 범죄인 인도주에게 따라 스페인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그의 지지자들과 송환 반대를 옹호한 전문가들은 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열린 심리의 증인으로 출석했었던 미국 터프츠대 플래처 외교법률대학원의 이성윤 교수는 11일 VOA에 법원의 법리적 결정에 실망했지만 52쪽에 달하는 결정문엔 판사의 고뇌와 정의가 그대로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내가 하기 싫은데 신병 인도를 뭐 승낙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데 국무장관이든지 아니면 법원에서 이 그 판결문을 신병 인도를 저지해줬으면 해야 된다. 아주 그런 케이스를 좀 감성적으로 호소도 하셨지만 논리적으로 또 이 근거를 가지고 아예 그 메인 포인트가 주 요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앞서 진 로젠블루스 담당 판사는 결정문에서 안 씨에 대해 강제 침입과 불법 감금 등 4개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송환 결정을 내리면서도 비록 나는 법에 따라 그의 송환을 결정하지만 이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면서 상급 법원이 내가 틀렸다고 하거나 자체적으로 송환을 막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북한 정권의 안 씨 살해 위협을 경고한 미국 연방수사국 FBI, 북한 정권의 다양한 납치와 암살 전력, 신병을 스페인으로 인도해도 북한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암살 확률만 높이고 재판은 열리지 못할 수 있다는 판사의 추가 설명에서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미국의 법률 전문가들은 상급 법원에서 이런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합니다. 워싱턴의 대북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11일 BOA에 상급 법원은 하급 법원의 결정에 거의 동의하고 미국의 형사사법 제도에서 항소가 성공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며 어떤 변화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higher court will probably affirm the lower court's judgment.
스탠튼 변호사는 안 씨에게 적용한 4건의 혐의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자유조선은 김한솔 등 귀중한 생명을 구출한 단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기 힘들다면서도 이번 결과가 상급 법원에서 번복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거듭 전망했습니다. 북한인권운동가 출신으로 뉴욕의 한 유명 로펌에서 활동하는 박진걸 변호사도 비교적 명확한 법리가 상급 법원에서 바뀌긴 힘들다며 행정부 역시 이를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쉽진 않은 게 이제 그러면 행정부가 이제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행정부 차원에서 사법부 판결을 뒤집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법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쉽지 않고 미국 국내 법을 어긴 거면은 뭐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이제 사면을 할 수도 있잖아요. 사면권이 있으니까. 사면을 한다 해도 이게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그 조약에서는.
행정과 법적 절차 모두 안 씨의 신병 인도를 피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만큼 미국 정부가 스페인 정부와 협의를 통해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최선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미국의 폭스 뉴스와 MBC 등 유력 언론들도 10일 안 씨의 운명이 백악관에 달려 있다고 전망했으며 안 씨 지지자들은 트위터 등을 통해 토니 블링컨 장관이 송환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성 교수는 법조계에 문의한 결과 미국 역사상 신병 인도 조약과 관련해 사법부가 인도주의적 예외를 적용한 판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법부는 이른바 불문 원칙에 따라 신병 인도를 요청한 국가의 법적 제도, 인권 문제, 미국 시민이 당할 위험 등에 대해 질문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권한과 그런 humanitarian exception을 적용할 권한은 유일하게 행정부, 그러니까 국무장관, Secretary of State다. 그래서 이 판결문의 이제 그 humanitarian exception은 법원에서 magistrate judge가 이런 그 뒤엎을 수 없다. 신병 인도를 on humanitarian grounds 적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법을 따라야 된다. 그렇지만 이거는 unjust하다. 그러니까 좀 아주 세게 이 법이 문제라서 법이 잘못됐으면 고쳐야 된다. 그런 구절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럴 권한이 없고 나는 어쩔 수 없이 probable cause.
이서윤 교수는 검찰에 질의한 결과 국무장관이 역사상 인도주의적 예외를 적용해 캘리포니아주 사법부의 결정을 번복한 경우가 두 번 정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안 씨 사건 같은 유형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가능성은 좀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안 씨는 앞서 자신이 소속된 반북단체 자유조선, 옛 천리마 민방위 조직원들과 2019년 2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뒤 스페인 당국의 요청을 받은 미국 당국이 안 씨를 체포해 연방법원에 신병 인도 승인을 요청했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스페인은 한국처럼 이념적으로 양극화가 심하고 감옥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현 상황에서 최소는 바이든 대통령이 스페인 정부를 설득해 비구금형에 동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best thing that can come out of this now is that the president persuades.
스탠튼 변호사는 안 씨가 법을 위반하였고 일부 처벌은 정당하지만 그를 감옥에 보내선 안 된다는 합의가 적절해 보인다며 블링컨 국무장관이 적극 나서 사회봉사나 벌금형 등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7년 전 중국 당국은 티베트의 6살 소년과 그 가족을 납치했습니다. 1995년 5월 그 소년이 실종되기 사흘 전에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는 게드훈 초크리 리마를 티베트의 11대 판첸 라마로 지정했습니다. 그는 티베트 불교계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실종 사건이 있은 후 중국 당국은 다른 소년을 판첸 라마로 지목했습니다. 6살 때 납치된 게드훈 초크리 리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어린 정치범입니다. 납치된 이후 그와 그의 가족은 사라졌고 행방을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4월 25일 그 소년의 33번째 생일을 맞아 미국은 중국 당국에게 게드훈 초크리 리마의 행방과 안녕을 촉구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판첸 라마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히 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티베트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 치하에서 자신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최근 펴낸 인권보고서는 중국과 관련 외부 관측통들은 지난 5월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티베트 주민 500에서 2,000명이 인권 규정에 어긋나게 수감됐거나 체포된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중국 당국은 민족 동화 정책에 따라 티베트의 문화, 삶의 패턴, 풍습을 계속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티베트의 종교적 자유와 독특한 종교적, 문화적, 언어적 특징을 지지한다며 여기에는 티베트 국민들이 자신의 뜻대로 정부의 간섭 없이 달라이 라마나 판첸 라마처럼 자신들의 지도자를 선발하는 권리가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토크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